오늘 창세기 이제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찾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그 이번 달 이제 3월 13일 날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요일이죠. 이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8일간의 이제 일정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9일 날 투표하고 이제 그날 오후 비행기로 이스라엘에 먼저 들어가서 좀 준비된 부분들을 좀 둘러보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준비 보완하려고 또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제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이 여섯 개의 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저의 머리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뭐 제가 직접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준비하지만 아프리카 여섯 개 나라는 제가 이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제 머리 속에 모든 스케줄이 지금 다 있고 방문하는 목사님 동선이나 그 장소나 그리고 이제 만나실 분들에 대해서는 제 머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매일 우리 담당 목사님들 또 담당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루에 거의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보완하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목사님께서 점심을 드시고 우리 이제 서빙하는 사모님에게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라 하시고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당연히 예, 나오는 기도가 이제 이스라엘 방문과 아프리카 여섯 개 나라의 이제 방문인데 우리 선교회 안에 그동안에 해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때보다도 더 참 저들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관심도 가지시고 또 혹이라도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 가시는 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사진을 보내고 이러면은 이번에는 좀 그 언론이 먼저 이런 소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이 좀 늦게 이제 우리가 좀 소식을 듣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느 때보다도 좀 먼저 메이저급 언론에서 우리 이런 소식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우리 형제자매들이 뒤에 이어서 이제 막 우리 친인척들한테 또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한테 좀 알리고 자랑도 하고 전도도 하도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은 참 놀랍게도 우리 장주현 선교사가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15년 동안 선교사로 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도 보다도 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 안 믿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아, 뭐 좋은 선지자죠. 뭐 훌륭한 선지자죠. 그러고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합니다.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제자들이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성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목사님이 방문을 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를 이제 초청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번에 방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부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제 목사님은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신 분이니까 기독교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초청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부 그곳에 있는 우리 장관님 또 부총리격인 그 장관님하고 또 면담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로는 우리 아스도스라고 해가지고 그 도시에 또 시장님 또 부시장님하고의 또 면담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교육부 최고의 책임자인 분들하고 또 만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 교육이지만 우리는 IYF의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급되어지고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성경, 율법을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또 이제 저녁에는 뭐 큰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이제 그 교회를 그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저녁마다 이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스라엘에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위한 집회 또 거기에 TVN 방송에서 또 목사님 이제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송에 엘사다이의 방송에서 또 이제 목사님을 취재하고 또 인터뷰하고. 또 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은 텔아비브라고 해서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는데 텔아비브의 그쪽에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하여 이제 목사님이 또 집회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도 집회하시고 또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을 이제 우리가 좀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또 참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또 목사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앞서가신 분들이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홀로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2차 대전 전에 그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그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어린아이가 200만 명이고 여자가 200만 명이고 남자가 300만 명이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뭐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고요. 슬라브족,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 장애자들, 정치범 해가지고 1100만 명이 사실은 죽었다 합니다. 그렇게 학살을 했다 합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했는데,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홀로라는 뜻은 동물이라는 거고, 코스트라는 것은 막 그 탄압한다,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신을 위하여 동물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는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래가 돼가지고 그 말을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는 뭐 레위기 4장에서나 또 뭐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있으나 이사야 말씀이 있으나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직접 못 가시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또 한번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목사님 그전에도 저한테 이 목사, 예, 내가 이스라엘 가면 아프리카를 다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거기에 이스라엘 가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내가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못 가시고 이제 네 개 나라 가셨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진짜 여섯 개 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 연세가 거의 이제 80 이제 노인인데 지금 스케줄 짠 거는 젊은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을 짰거든요. 그래도 현장에 가시면 더 우리가 스케줄보다도 더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예? 어떤 때는 막 체력이 안 되시는데도 더 하시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나라가 이제 말라위인데, 말라위의 대통령께서는 이제 3월 이제 22일 날 오전 10시로 확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 김성경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 왜 그러냐는 거. 우리나라에 텐신 덴버라는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 계시는데 이 장관님이 갑자기 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한국 오느냐고. 아, 잘 모르겠다고. 아, 그럼 모르지 말고 빨리 알아보라고. 그걸 알아봤더니 한 아프리카의 포럼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10개의 나라에 10분을 초청을 해서 아주 중요한 분들만 다 장관을 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아프리카 포럼을 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장관님도 이틀 전만 하더라도 당신이 한국 가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관님은 5년 전에 우리가 세계대회 할 때에 그때의 말라위 대통령 영부인님, 전 대통령의 영부인님, 그 당시 때는 시동생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 대통령의 영수님이죠. 전 대통령 영부인이신데, 그 영부인님이 한국에 오실 때, 세계대 오실 때 친구분으로서 따라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지역의 국회의원 말고는 다른 아무런 직함이 없던데,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번에 이제 참 극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울 롯데호텔 31층에 컨퍼런스 룸에서 미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5년 전에 영부인님을 따라왔을 때는 나는 그냥 따라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장관이, 그것도 외교부 장관이 돼가지고 한국에 내가 다시 내가 올 건데 꿈에도 생각 못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외교부 장관님이 한국에 딱 이틀, 딱 이틀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신다는 거예요. 말라위.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그 면담에 하는 이야기 내용을 보면 목사님은 또 한 번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만 전하셨어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님은 목사님 21일 날 오시면 저희들이 목사님을 모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명담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이 올바른 교육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장관님은 마인드도 좋지만 복음이 더 중요하고 또 이제 이 장관님이 자기는 그때 5년 전에 왔을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의 평생 동안 살아오셨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루는 일주일은 바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민서가 간증한 것처럼 뭐 며칠을 몇십일은 뭐 한 달은 바쁘게 살 수 있지만 60평생을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사시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은 새벽에 4시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시작해서 밤에까지 하루에 그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요 영상이나 또 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거 방송하신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이제 저희들 사무실에 화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밑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우리 보거든 가까이서 보는데 눈에 막 피곤기가 막 이제 남아있는 게 막 역력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스케줄을 그 감당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장관님이 하는 이야기가 꼭 다음 주에 말라위에 오시기 위하여 꼭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초청하러 온 그런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한 번도 장관님에게 복음 확인해 시켜드리시고 5년 전에 복음 들으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목사님 제3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외교부 장관님께서 아, 오늘 메시지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 감사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마쳤어요. 보통 마치면 이제까지 보통 마치면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헤어지는데 아, 이 장관님은 나는 박 목사님이 1층에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가시는 걸 보고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31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차 와가지고 차를 타는 거 보고 배웅해드리고 올라가시더란 거예요.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똑같은 장관이라도 교육부 장관하고 또 청소년 장관하고 뭐 이런 장관님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외교부 장관님은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규 목사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 내가 그러면은 내가 현수막 하나 하고 우리 이제 아프리카 갔다 온 우리 이제 여학생들 이제 의상 입혀가지고 아카펠라 준비해가지고 꽃다발 하나 들고 그래 내가 맞이할게.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제가 다 알아요. 이제 공항에 가면 인천공항에 가면은 기빈실이 어디 있고 뭐 제가 다 동선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리허설까지 다 해가지고 장소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확인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2층 로비 안에 아카펠라 이제 아이들 현수막 해가지고 이제 다 연습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오면 이제 준비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서울 경찰청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 우리가 이거 환영하는 맞아요. 외교부 직원이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이 장관님이 공항에서 나와서 타고 행사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절대 다른 이 동선에 대한 어떤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까지는 뭐 그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을 때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월드캠프 때 우리가 초청했던 분이라서 그러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초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내 생각에는 우리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좀 저도 이제 안 물렀었어요. 내가 이게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도 안 물렀었어요. 이거 뭐 우리가 현수막 해가지고 아카펠라 하고 사진 한번 찍고 일을 하는 건데
또 이제 외교부 직원 장으로 만나지 못하고 저 안에 있는 분이 경찰청 이제 그쪽에서 오시는 분이 왕가에서 오신 분이 또 나한테 전화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에서 초청한 행사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행사에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절대 시야에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참 일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리 일하는 게 맞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또 내 입장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이 교육부 아니 이 외교부 장관님이 지난 5년 전에 왔을 때 뭐 그리고 또 이분이 오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이야기 다 돼 있다 하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래 하려면 이미 외교부에다가 우리에게다가 연락을 해서 이미 이런 이런 행사가 있다고 환영 행사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고집을 딱 부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맞는 거라. 말이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또 안 물러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 이건 외교부 장관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오고 있는 걸. 근데 이분이 좋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까 서 있는 그 장소는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승용차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장소에서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고 현수막을 들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승용차를 타려고 하다가 우리 노래 소리를 듣고 장관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 쪽에 와주면 그거는 나는 내가 못 막는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딥니까? 처음에는 시야에서 사라지라. 그러나 그게 어딥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 내가, 아, 그러냐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따르게 그렇게 하고 좋다고. 그래가 이제 딱 정해줬는데 차라리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 하기 세상에 이제까지 장관님들 많이 맞았는데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공항에 경찰이 이 총을 장치해 가지고 10명이나 해서 포위하고 거기에 직원들이 한 13명이 나왔어요. 경찰청에 나오고 공항 경찰청에 나오고 외교부에서 나오고 그 장관님 하나 모시는데 차가 막 다섯 대. 아, 대통령도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일본의 티카드에 가서 대통령도 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 너무 좀 이 경호를 막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가 이제 저기에서 이제 차를 딱 타고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쪽에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노래 부르는데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쪽에 다 오시더니 이제 요즘 악수를 안 하고 요즘 주먹으로 요즘은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예, 이렇게 인사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사진에 보면은 저하고 주먹을 딱 찍고 있지만 눈은 저를 안 쳐다보고 지금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를 쳐다보냐? 예. 저기 뭐냐? WPC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사진 한 장을 갖다가 딱 넣어놨어요. 어떤 사진을 넣어놨느냐? 예. 이 사진을. 나 치우세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이시고 그때 이제 친구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제 민박하는 집인데 여기가 민박하는 집인데 우리 부부가 이제 가서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래 해서 요 사진을 한 장을 아까 거기에다 딱 넣은 거라. 사실 이분은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 봤는데 내가 누군지를 어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성경 목사님한테 요 사진을 먼저 보내줬어요. 봐서 김성경 목사 요 사진을 장관님한테 보여드리라. 오기 전에 보여드리라. 그리고 IYS 사무총장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딱 이제 아까 그 들고 서 있는 이제 자매가 이제 그걸 딱 들고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아까 그 사진을 딱 그래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 웃지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요런 하나가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나오면 또 사진 없이 오시고 그냥 오면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5년 전에 오셨을 때에 뭐든 집에 왔을 때 민박 때 우리 부부가 같이 왔다가 어찌합니까? 모르죠. 그러나 사진 한 장은 이거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진 한 장이에요. 맞아요? 맞는 거라. 또 마스크까지 끼니까 어찌합니까? 요 사진 한 장이 나를 딱 대변하는 거예요. 요 딱 사진 딱 보여주는 그래 딱 보는 아, 막 이 사진 그 자기 올 때도 봤으니까 아, 이 사진 나 안다. 그 나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이분의 트위트에 예. 그 이제 그날 저녁에 가자마자 트위트를 갖다가 해서 김성경 목사님한테 이제 그걸 알려 줬어요. 그리고 내가 찍었던 그 사진을 바로 이제 김성경 목사님한테 넣어서 왓잡을 해서 이제 장관님에게 넣어 주고 그리고 그분 트위터에다가 그 소식을 다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김성경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이제 저를 보냈고 이제 저걸 이제 글을 예 번역합니다. 김 목사님 좋은 저녁입니다. 먼저 공항 입국하면서 IYF에 너무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라이의 춤과 노래로 맞아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써주신 분을 감사합니다. 제 일정을 보면 내일 저녁 7시에 유일하게 비어있어서 그때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그 사진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시간에, 그 다음날 시간에 면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장소는 롯데 31층의 컨퍼런스 룸에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 주고 얼른 이제 현수막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런 면담을 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한 시간 동안 외교부 장관님과 거기에 외교부 장관님 그 다음에 외교부 차관님 그리고 일본 대사 그리고 1등 서기관 또 그리고 이 말라위의 그 동아프리카의 담당 국장 이래 가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이런 테이블을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가능했죠. 자,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부딪히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했지만 딱 부딪혀보고 딱 진행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기에 저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이분 스케줄이 너무너무 바쁜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 안 하고 땅에다가 묻어뒀죠. 왜? 장사하면 원금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장사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거나 장사하는 걸 보고 그와 같이 따라해서 장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우리가 걸음을 내딛어 가보면 신기하게 처음에는 막 외교부에서 안 된다 경찰청에서도 그 말을 따라야 된다 나가줘라 안 된다 시야에서 사라지라 하고 안 될 것처럼 못 만날 것처럼 그래야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양보를 해가지고 아 그러면 바깥에서 요 장소에서 요렇게 서 있고 외교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보고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다. 아, 그건 자신 있었어요. 왜? 당연히 오실 거 나는 믿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오니까 그쪽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작은 외교부 장관님을 맞이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사진을 막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더 목사님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오래전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면담처럼 갑자기 이루어져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형편으로 볼 때는 나중에 내가 전화하고 외교부에서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아 이거 오늘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으시더라고. 그런데 항상 아니야. 아니야. 이거 부딪히면 돼. 예?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예? 길을 열어주셔.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님이 목사님을 이제 21일 날 오는 걸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마음을 다 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는가 하고 그냥 하는가 하고는 완전 차이가 또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때 세계대회 손님들 많이 오셨고 영부인님은 목사님 기억나지만 영부인 친구분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데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딱 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21일 날 말라위에서 딱 보면 완전 이제도 분위기가 다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위를 방문하고 잠비아를 방문하고 짐바브웨를 방문, 에스와티니, 레소토, 그다음에 모잠비크 이제 이런 어떤 나라마다 방문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들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성교사님들하고 그날 그날 또 이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검토도 하고 또 체크하면서 또 이제 그분 우리 성교사님 통해서 듣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너무 하나님이 신기하게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11월 1일 날 목사님이 한국에서 케냐로 넘어오실 때 비행기 타고 오실 때 케냐가 오시는 도중에 통행금지가 풀리고 3분의 1에서 3분의 2 모이도록 해서 3천 명이 모일 수 있도록 되고 그러면서 길들이 다 열려있는 것처럼 또한 이번에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 6개 방문 6개 나라에 방문하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형편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87년도에 제가 이제 제 우리 조남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개척을 김천에 개척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기 수화기 속에서 한 여자분이 저에게 자기 집 주소를 이야기하면서 신방을 와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교회 개척에서 예, 성도들도 뭐 3명, 4명밖에 없는 그 시절에 전화가 와서 신방을 와달라 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물어서 그 집을 갔는데 그 부인은 알고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께서 63년도에 그때 이제 우리가 악곡동 그리고 그 건너편에 권빈 이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복음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그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손을 쓴 모친이 권빈에서 교회 할 때 그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랬던 이 자매가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연결이 되었던 이 자매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친정 엄마가 죽고 그러면서 아마 21, 22살 때 아마 시집을 온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그때는 신앙도 어리고 우리 교회도 뭐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그 시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김천에서 사는데 이 자매가 병을 얻은 거예요. 몸이 건강한데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유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놓으면서 이제 그 무렵에 몸에 여러 이제 질병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암 같은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는 도움도 안 되고 이제 아기 놓고는 그야말로 뭐 완전히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내가 이제 더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김천의 교회가 개척됐다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친정 언니한테 들었답니다. 언니도 교회는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이제 김천의 교회에 개척된 교회 우리 교회 주소를 아니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 전사님 한번 신방 와달라고 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갔더니 항암해서 머리털이 다 빠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애는 이제 나와가지고 머리맡에 있는데 애들 어떻게 키울 줄도 모르고 참 그래 됐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우리 김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와 연결되어지면서 이 자매님 마음에 내가 이제 살겠다. 내가 구원받은 자매가 하나님 딸인데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행복하겠지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여러 유산을 통해서 또 몸이 망가지고 애를 넣으면서 또 완전히 몸을 몸조리도 못하고 그런 데다가 또 막 병이 여러 병명이 막 나타나지고 해서 이제 막 대구에도 이제 여러 번 경북대학교 가서 병원에 갔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이제는 죽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전화 속에 있다가 교회를 만나면서 이 자매님이 표현하기를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캄캄한 절망 속에 예? 한 줄기에 그 교회를 만나고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게 무슨 진짜 빗줄기처럼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서 나 이제 살았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오토바이 태워다가지고 나 교회 좀 태워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일요일 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편이 그동안에 이제 결혼을 하고 몇 년을 지낸 동안에 아내가 계속 아프고 그러다가 유산하고 하다가 이제 애 놓고는 막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이제는 못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남편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 내 아내가 이제 더 못 살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남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진짜 그랬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죽으면 내가 새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좀 먼저 급하게 새 여자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살림을 차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오니까 뭐 아내는 뭐 시체나 갖고 완전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도요. 몰골이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내 이 여자가 죽으면은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조금 속도가 빨랐죠. 죽고 얻어야 되는데 얻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한 번은 집에 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라 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아내가 안 죽고 점점 살아나잖아요. 문제는 살아나니까 남편이 이혼하자 하더라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혼하자. 내 위자료 줄 테니까 이혼하자 하면 그때부터 막 핍박을 하고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친정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 이제 친정 쪽으로 가면서 이 자매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35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자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잘못이죠. 안 믿는 사람들 시집을 갔으니.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하는 건 내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왜? 내가 봐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 그래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안 주니까 이제 나를 쫓아내고 나를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정 쪽에 뭐 이제 장한아버지 되는 사람이 저 뭐야 구수방 그때만 하더라도 간통하는 간통법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 집어 넣어야 된다 하고 막 그래 했는데도 장한아버지 난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 자매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바꿀 것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더라고요. 믿음 진짜 핍박도 있고 시아버지도 나중에는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돈 내놔라. 무슨 돈이냐. 저 여자 쫓아내고 내가 새 여자 맞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돈 내라. 아버지 돈 안 내니까 톱을 가지고 그 집 기둥 있잖아요. 기둥을 막 쓰니까 아버지가 막 이놈이 미쳤냐 하면서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며느리한테 막 2년 전년 그러면서 네가 네 발로 나가야지 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진짜 무한을 당하고 시아버지한테 욕을 얻었고 그랬는데도 야, 이 자매님은 자매님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전사님, 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바꾸실 걸 믿습니다.
아, 그랬는데 진짜 한 몇 달 동안에 좀 막 어려움 했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하고는 딱 정리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때 12인치짜리 TV를 요 강대상에 올려놔놓고 휴거 7년 대할란 영화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날 참석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김종덕 목사님이 대구 중앙교회에서 대구에 집회를 하는데 우리 장년 형제님들 몇 분하고 같이 매일 저녁마다 그 김천에서 대구까지 기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를 참석해서 그 집회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1987년 여름 수양회 때 수양회를 갔어요. 이 남편이 자기가 집에 소를 키우는데 예? 그 옆집에 다 맡겨놓고 개 밥 줘야 되는데 개도 옆집에 다 맡겨놓고 진짜 수양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그 남편이 정말 교회 안에 복음을 승리해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1987년 여름 수양회 다녀오시고 난 다음부터요. 지금까지 그 남편이 예, 변해가지고 그 김천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연결됐던 우리 박준현 장로님하고 구창희 장 이 두 분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지금도 막 교회 안에 그렇게 마음으로 다 해요. 그리고 아들 그때 아들 그 아들이 커가지고 예? 승교학교 나와가지고 중국 선교사 대만 선교사 선교사로 일을 하고 그때 이제 그 가족들이 연결되면서 언니 경산에 있던 언니도 안 나갔는 언니도 교회 나오게 되고 형부도 하태조 형제라고 대덕 포크레인 형제 그 하태조 형제도 교회에 연결되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대덕 수양관 우리가 건립할 때 그 형부가 가가지고 하태조 형제가 가가지고 다 포크레인 작업하고 뭐 아프리카 베냉에도 가고 뭐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도 남동생도 손수은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이제 중국 또 대만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그때 그 가정 자 저는 오늘 내가 뭐 왜 이제 이야기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라이의 외교부 장관님 영접하는 거하고 우리 김천에 있는 우리 손자매 이야기를 내가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은요 형편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또 이 자매님은 형편으로 볼 때는 아 이제 우리 남편이 딴 여자를 이제 살림까지 차려놨으니까 나를 쫓아내겠구나. 내가 너무 이제 아프고 내가 볼 남편이 볼 때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제 날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절망이 되고 아니면 남편에 대하여 막 분한 마음이 들고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매님은 도리어 우리를 또 가족들에게 작은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거 선하게 바꾸실 겁니다 하고 눈을 바꾸더라는 것이죠. 형편으로 볼 때는 전혀 남편이 맡겨지거나 구원을 받거나 교회에 오거나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아들이 선교사가 되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남동생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때 눈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난 이 자매님이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자매님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을 확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저는 할례를 이야기를 하려고 창세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했는 이 자매님은 그 당시에 마음의 할례를 했습니다. 예? 마음의 이제 성경에서는 할례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에 앞에 한 장에 16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75세 때 두 가지 약속, 큰 약속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올 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 두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 아내를 통하여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는 약속은 받았는데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많은 자식을 낳는 부분에는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10년이 지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아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가나안 땅 준 거는 맞는데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두 사람 마음에 10년이 딱 지나는 그 찰나에 그 무렵에 두 분이 마음이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주네. 나를 통하여 자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하갈이라는 내가 젊은 내가 그 우리 내 몸종을 봤는데 걔가 영특하고 보니까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고 애가 똑똑하고 그런데 그만 걔를 그만 첩을 삼아가지고 자식 봅시다. 그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 남편이 뭐 그러면 그러든지 가면서 예? 그래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애기 울음 소리가 나고 애기가 자라는 소리가 나고 아빠 소리가 나고 그래 이스마엘아 소리가 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13년 동안 무럭무럭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13살 때 오늘 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99세에 다시 말해서 예 지금 이 이스마엘 나이가 13살 때 이제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89세 그 집에 13살짜리 이스마엘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판을 깨는 거예요. 판 깬다 해야 되겠지.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이 뭐예요? 황금은 만능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 전능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죠? 전능. 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 안에는 너 넓은 너도 네 아내를 통해서 나 자식 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한마디로 너 이거 믿어야 돼. 이 말이라는 거죠. 너 이거 믿어야 돼.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내가 너와 네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 바꿔. 너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예, 너 이름 바꿔. 뭐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람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란 뜻은 이름이 뭐라고요? 너는 많은 무리를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다. 에? 너 이름을 바꿔. 뭐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많은 무리의 아비다. 그것도 많은 무리인데 누굴 통해서? 하갈 통해서? 아니 네 본처 사라를 통해서. 그럼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 많은 무리를 줄 거야. 네가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될 거야. 네 아내를 태어난 그 자식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밤의 모래처럼 내가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살 때? 99살 때. 사라 몇 살 때? 89살 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라. 75세 때 나왔는데 85세 때 안 믿어져가지고 하갈 첩을 통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다시 13년, 14년이 지나가지고 99세 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됐습니까? 예?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 예? 맞죠? 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아까 이야기했다. 우리 손자매가. 형편적으로 볼 때는요. 남편이 여자를 얻어가지고 살림까지 차렸어요. 사귀는 차원이 아니고 방까지 얻어가지고 살림까지 차렸단 말입니다. 왜? 내 아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누가 봐도 그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어요. 자매는 못 살 줄 알았어요. 남편도 그래 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만나서 나 살았다. 진짜 살아버렸어요. 희한하죠?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매가 교회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니까 나 살았다. 살아버렸어요. 진짜요. 남편도 안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매는 살았죠. 그리고 내 남편 하나님의 선하게 바꾸신다.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김천교회를 섬기는 귀한 장로님이 되셨단 말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손자매의 마음이 믿음이 와서 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남편을 장로로 삼고 남동생을 목사로 삼고 아들을 또 선교사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있어서 그 자매님 마음에 그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유대인 안 믿는 거 보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 그거 믿는다. 그 우리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봐요. 우리가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겸손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이겨서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 할례 받아라. 그게 뭡니까? 너 집안에 태어나는 앞으로 모든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난 지 8일째가 되면 그 남자 아이의 덮여 있는 꽃이 그때 듣고 있는 그 살을 갖다가 베어버려라. 그 할례 우리말 하면 포경수술이라. 그래서 난 지 8일째가 되면 남자 아이를 갖다가 예, 그 가죽을 벗겨라 하는 게 할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라. 이건 네하고 내하고의 약속이다. 할례 안 받으면 너 다 죽는다. 다 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때 이삭을 태어나게 했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고 그 약속대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남자의 생식기에 그 가죽을 베어내는 건데 하나님은 이 가죽을 베어내는 이 의미를 뭐라고 했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나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무슨 계급장처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할례 받은 것 가지고 뭔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있었고 뭔가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린 축복의 자손이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는 몸에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이렇게 늙어도 자식을 못 낳는데 사라는 더욱 젊었을 때부터 시집 왔는데 이렇게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말도 안 돼.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폐경기가 되고 이미 나는 젊을 때도 자식을 못 낳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못 낳아. 못 낳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가죽을 벗겨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벗겨버리는 것이 이 마음의 할례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약성경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구약성경에 신명기 10장 13절, 14절, 15절, 그리고 16절. 예, 16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구약인데도 이미 벌써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벗겨라 라는 이야기는 남자들이 탄일만에 할례도 하지만 그 할례의 진짜 의미는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상식, 네 오름, 네 형편, 네 지식 그거를 갖다가 벗겨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 다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행악이라는 건 할례 안 함을 인하여. 아까도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안 하면 내 언약을 배반한 거고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행함을 인하여 분노가 불같이 밝히 사려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여기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표면적 육신이라는 건 몸에다가 하는 것을 표면적 할례랍니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신령, 영에 있고 의문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지 아니함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여기서도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으며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살고 사는 표면적 유대인, 오늘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신부가 돼가지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면적 유대인이었고 표면적 할례는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 할례. 우리는 우리나라 남자 편일만의 할례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할례라는 것은 내 생각 안 믿는다 이야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면적 할례냐?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죄를 지을 겁니다. 크고 작은 죄를. 우리는 죄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말입니다. 예? 우리는 죄인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다 이롯도 하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의인이야. 너 거룩해. 너 온전해. 너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 다 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가 된 사람은 확 벗겨버리고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나 의인이야. 왜? 이건 약속이니까. 예? 마음에 할례가 된 사람은. 그러나 마음에 할례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해도 또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해.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이게 마음에 할례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왜? 자기 생각, 살아가.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내 우리 영감도 지금 다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말도 안 돼. 할례가 안 된 거죠. 그런데 99살에 와서 할례가 딱 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영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구나. 그 할례를 한다는 거죠. 몸에 할례도 하지만 마음도 할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는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뭐냐면은 할례당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 할례당이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할례 받은 걸 떠나요. 굉장히 육체를 뭐 했는 줄 아세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은요, 개돼지를 취급해요.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지? 할례도 안 받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할례 안 받은 걸 가지고요, 개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걸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은약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도리어 뭐 하고 있다고요?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할례 안 받았잖아. 표면적인 것 이걸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손 할례당이다 해요. 손 할례당. 손으로는 할례 했지만 마음에는 할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야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들은 할례는 했는데 실제로 할례의 가장 초점인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초라해 보이니까 예? 그 인간적인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안 받아들이더라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몸으로는 할례는 했는데 할례가 마음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할례는 안 했는데 알겠습니까? 할례는 안 했는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산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우리가 그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의 할례도 안 받았지만 또 뭐라고요? 귀 할례를 잘라 이거 잘라내야 되나? 예, 귀 할례랑 이거 귀를 갖다가 잘라내는 겁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거스렸다. 이것은 스데반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그 다음에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눈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입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해갑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 할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을 했다. 응?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온전하게 했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사람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산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 피로 온전하게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까? 온전합니까? 거룩합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입에 할례가 안 된 사람은 내가 의인이다 그 소리를 못 한다니까요. 내가 완전하다 그 소리 못 한다니까요. 입에 할례가 안 된 사람은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인이다, 어렵다, 거룩하다 그 소리를 못 해요. 왜? 입술에 할례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죄인을 해야지. 열심히 회개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로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할례가 된 사람 입술에는 뭐예요? 죄 없다라고 나오고 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진 잡님께서 간증하시기를 내가 45년 동안 장로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의인이다, 죄 없다, 거룩하다 그 소리를 못했다는 거 왜? 입술에 할례가 안 돼가지고 귀에 할례가 안 돼가지고 예? 맞아요. 눈에 할례가 안 돼가지고 눈에 할례가 안 된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에 할례가 된 사람은 내 눈을 벗겨버리고 약속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남편이 막 살림을 차리고 쫓아내려고 하고 아버지한테 막 위자료 돌락해가지고 톱 들고 가가지고 막 기둥을 썰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오고 시아버지가 와서 2년 전에 네가 하면 니까짓게 그러면서 나 유주 집안에 나가라 하고 형편으로 볼 때는 완전히 쫓겨나야 되는데 이 자민이 눈으로 할례가 됐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짜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선하게 일하셔. 아멘. 이 눈으로 할례된 거예요. 입술에 할례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뭐라고 했냐합니까? 저 구스방 저 간통법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막 삼촌이 막 경찰 쪽에 있는 분이 있었는데 삼촌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자매님이 마음의 할례가 되고 눈의 할례가 되고 입술의 할례가 되고 귀의 할례가 되어버리니까 자기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말하더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은 마음의 할례가 안 됐어요. 눈의 할례가 안 됐어요. 입술의 할례가 안 되니까 본 그대로를 이야기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의 할례가 되고 눈의 할례가 되고 입술의 할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는 자기도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10명은 마음의 할례가 안 되고 눈의 할례가 안 되고 입의 할례가 안 된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본 그 땅은 뭔가 금인을 삼키는 땅이더라. 척박한 땅이더라. 우리 그들이 우리 볼 때는 우리 메뚜기와 같더라. 예, 눈과 입과 할례가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눈과 입과 할례가 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라고 이야기했고 10명은 못 간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응? 그 척박한 땅이다.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똑같은 땅을 보고도 할례가 된 사람의 말하는 거하고 할례가 안 된 사람의 말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을 보고도 할례가 된 사람이 보는 거하고 안 된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할례가 된 사람은 의인이다. 온전하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실컷 믿고 45년 동안 믿어 마음의 할례가 안 되고 눈의 할례가 안 되고 입술이 할례가 안 되고 귀가 할례가 안 된 사람은 죄인이지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고 하고 또 죄인인데 또 죄를 짓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오늘 창세기 17장은 하나님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의 예, 등장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자, 이 몸으로 할례 받았다 유대인들 무할례 이방인들 할례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 택한 백성이다 이 몸의 할례입니다 우리 할례 안 받았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우리는 할례 안 받았다 무할례 우리 할례 받았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약속의 후손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게 무익하다는 거죠 몸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유대인들은 그걸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요, 이걸 할례받은 이거를 최대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최대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택한받은 백성이다까지 할례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정작 누구는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왜요? 자기 조상들이 자기 눈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눈을 믿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갈라디아서의 5장에서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5장 6절. 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칼 들고 막 죽이려고 설칠 거예요. 우리 보고. 할례, 그까지 할례 그거 뭐야?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가면은요. 생명같이 여기고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특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 백성이고 택한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나오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그게 진짜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로?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내 눈에 할례하고 내 귀에 할례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해서 내 나이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거 믿는 이 믿음만이 사랑으로서 역사는 이 사랑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믿음이 큽니까? 할례가 큽니까? 믿음이 크죠.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할례가 더 크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읽으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한번 그러면 본문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이제 이야기를 이해가 될 겁니다. 예.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금은 할례의 이야기지만 할례 안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할례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할례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10절 너희 중에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모른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해서 여기서는 할례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눈에 할례를 해서 우리 이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이 할례는 어떤 할례였습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돼가지고 내가 십자가가 들어오면 나는 어렵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교회 나고 술 담배 끊고 금식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 그걸 믿는 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이 할례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신명기에서도 마음은 할례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예레미야에서도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할례한 것은 할례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해서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할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전한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거 막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은 용순 자매님은 진짜 형편으로 볼 때는요, 내가 죽겠구나. 두째, 이제 남편이까지 내가 죽는 걸 생각하고 남편이 이미 이제 딴 살린 거 차렸었구나. 이제 내가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 우리 교회를 만나면 내가 이제 살았구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돌아오겠구나. 하나님 선하게 바꾸시겠구나. 형편은 하나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쫓겨나갈 때도 그 소리하고 했는데 35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 간장한 자매님이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돌아왔는지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장로가 된지 아들이 선교사가 되고 손자가 동생이 선교사가 되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 걸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매님은 뭐가 됐다? 마음에 할례가 됐다. 여러분도 어떤 형편을 바라보는 여러분 할례가 된 마음, 할례가 되지 않는 마음, 할례가 된 눈, 할례가 안 된 눈, 할례가 된 귀, 할례가 안 된 귀, 할례가 된 입, 할례가 안 된 여러분 입술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마음이 곧고우던 자, 마음과 귀에 할례가 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하시고 눈도 귀도 입도 할례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새로 지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할례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막 지금 할례에 관한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성경도 찾아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이 귀한 할례를 주셨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장 유대인들이 가지는 하나님께로 받은 특권이라 하는데 그러나 알맹이는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귀한 할례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서 여러분 마음과 눈과 귀와 입술 다 할례로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